분석,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평가. 지난 22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명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발사했던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수단 시험 발사로 보면 다섯 번째 실패 끝에 여섯 번째 성공인데요. 한미 당국도 성공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비한 향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지난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선 이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수단 미사일은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은 이것을 화성 10호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인 R-27을 개량한 것으로서 사거리는 약 3,000km에서 4,000km 정도 되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길이는 12m, 탄두 중량은 650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07년부터 실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약 50여 기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들어서 4월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실험 발사를 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다가 지난 22일 날 두 발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 두 발 중에 두 번째 것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료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보통은 무수단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발사각을 45도라든가 40도라든가 또는 50도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각을 거의 직각으로 해서 쏘았습니다. 그래서 지상 1,400km 이상 날아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진입할 때 약 7,0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만 틀어져도 그 탄두가 모두 타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진입을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장거리 미사일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걸로 봤을 때 성능 개선이나 이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능도 개선되고 기술도 진전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미국까지도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것은 성공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전과 달리 성공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성능 개선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실험을 계속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성능이라든가 기술은 더욱더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미국 이외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고 우리 한국도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대평가는 자제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조금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더욱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볼 때 핵무기 운반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의 그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그 선전을 해왔거든요.
네.
이것은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된 것이죠. 이번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기에 끌려다니지는 물론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자랑하고 과시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와 어떤 협상을 할 때 더 높은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의 기술을 과시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인데요. 어떤가요?
일단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머지않아서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시켜서 실험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굉장히 안 좋은 전망입니다만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는데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서 멀리 쏘아서 어떤 공해상에다가 떨어뜨리는 이런 날도 올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든 이번에 충분한 기술을 북한으로서는 확보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개월 동안 6번이나 진행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보면 김정은 개인의 의지와 결심이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김정은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인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집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놀랄 뿐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무수단 미사일 한 번 발사하는데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23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국제시장 가격으로 약 7만 톤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북한 전체 주민의 12일치 식량을 네.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약 1,400억 정도 소비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실제로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고 수령이나 당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표현에 의하면 중거리 미사일이 태평양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위협이 됩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쓰고 있고 거기다가 차량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지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대를 수직으로 쏘게 되면은 남한에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2일 날 실험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공중으로 1,400km 정도 날아갔다가 대기권에 진입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4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각도를 거의 90도로 해서 쏘게 되면은 남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고가의 로켓을 남한 공격하는 데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굳이 무수단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 또 다연장포 이런 각종 재래식 무기들이 좀 있거든요. 또 단거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한 공격에는 굳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비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군사적인 대비인데요.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KAMD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우선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조기 경보 위성이라든가 이지스함 레이더라든가 조기 경보 레이더 이런 것들을 갖추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빨리 그것을 재빨리 알아내서
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패트리어트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포대가 요격 명령을 받게 되면은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을 해서 요격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패트리어트 포대라고 하는 것이 40km 이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40km 이하로 공격해오는 북한의 각종 무기들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4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그런 북한의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40km 이상 나가는 PAC-3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거죠?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예, 이것을 우리 한국도 곧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실 이것도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150km까지 이 방어해낼 수 있는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가 지금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네.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0km 이상 또는 200km, 300km 상공에서 남한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좀 곤혹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이라든가 각종 미사일 실험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앞으로도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군사적인 대비 외에 북한이 정말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드는 또 하나의 채널인 대화 채널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족으로서
네.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족 전체가 공멸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북한에게 심어주고 또 북한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강경한 입장과 온건한 입장을 동시 병행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방면의 대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9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대응이 되죠.
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만 가지고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어 능력 이것을 합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도 사전 경보 없이 육상에서 발사된 탄도탄 가상 표적을 한미일 3국이 이지스함을 통해서 탐지하고 추적하고 또 그것을 미국의 육상 중계소에게 알려가지고 미사일 궤적을 공유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적하고 탐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다만 요격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탄도탄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네.
대응해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그런 훈련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서로 부족한 그런 정보들을 교환함으로써 상생하는 그러한 예가 이번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팩2,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팩2라든가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팩3,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동이 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봤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판단컨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북한은 핵무력 건설을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30일에도 북한 외무성은 앞으로 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질량적으로 자유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했고 지난 24일에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국무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통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어쨌거나 핵을 가져야만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있는 한 또 김정은이 자기 개인의 위협 개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는 한 이 핵무력에 대한 집착 또 핵무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발동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북한은 그런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자기들은 영향이 없다. 또 자신들은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버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미사일 또 핵개발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제재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때렸을 때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하고 그래야 그 회초리를 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더 대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회초리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들의 제재에 대해서 더욱더 반발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제재만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6자회담을 빨리 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론 제재를 해야 되겠죠. 응징을 해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대화를 병행하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북한이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를 통해서 남한을 공격한다든가 일본을 공격한다든가 해서 인명살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북한은 그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인명살상을 하는 그런 도발은 2010년 11월 이후에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그 원점, 특히 김정은의 안위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북한이 그러한 무력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를 병행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대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